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에 있다가 잡힙니다. 그러나 이 잡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과 주를 위하여 결사 각오를 하고 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어거지로 잡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죄목이 율법을 회방하고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은 저가 유대인들의 전통신앙에 반대하는 자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야고보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중인데 잡혀가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라고 얘기한 바와 같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잡히는 장면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본능적으로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 저들이 죽일 만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잘못을 했다 저런 잘못을 했다 하는데 어떤 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거짓 증언자를 이제 데려온 거니까 뭐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아닌 걸 갖다 대해서는 왜 얘기가 통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어떤 거는 주님이 하신 것 중에 좀 이렇게 과대하게 좀 뭐랄까 각색을 해서 갖다 대려고 그래도 뭐 비슷한 게 없고 그러는 중에 기껏 택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뭐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 무리를 빚었다. 그래서 붙잡아서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63빌딩을 헐고 3시간 안에 짓겠다 그랬다. 그런다고 죽여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뭐 너 정말 그랬느냐? 그럼 뻥이야. 그러면 뭐 그럼 끝이죠. 뭐 그럼 뭐 뻥 튀겼다 그래갖고 뭐 죽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뻥도 아니죠. 예수님 친히 자기가 죽으시고 그 성전에 주인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 갖고는 죽일 죄목이 되질 않습니다. 즉 성경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나 그 뒤를 잇는 모든 사도들의 죽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죽음 아니 삶의 그 기본적인 중심되는 사상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해 어떻게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이게 죄목이에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는데 뭘 어떻게 미혹했는지는 없습니다. 그냥 싫다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했다라는 죄목은 왜 거냐 하면 죽여야겠는데 죄목은 없고 로마의 관원들에게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 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 사이비 종파들이 꼭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감추기 위해서 구국이라는 명분을 갖다 거는 걸 보시죠. 그래서 뭐 반공, 구국 이런 말 붙이고 그 정당하게 진리를 하는 데가 없어요. 통일교가 반납 하면 뭐하죠? 승공대회, 반공 무슨 연맹, 세계 평화 어쩌고 이런 명분을 갖다 거는 건 자기네가 원래 해야 되는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들의 흑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는데 뭐 죄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사형 집행권이나 언덕 판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허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아내려면 그 지배국인 로마의 그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죄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거랑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왕 그리스도 이런 거는 정치적인 명칭을 자꾸 부추겨서 그러니까 로마에 반대해갖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어떤 비밀 결사입니다. 이런 죄목을 갖다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6장으로 가시면 그 스데반의 죽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 신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꼭 죽이려고 아우성을 쳤느냐. 스데반을, 바울을 왜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십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기억할 건 이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상이냐면요,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면 누구나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한 나라가 그 나라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문호 개방을 하지 않고 쇄국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와 이렇게 뭐 문화 교류가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정보가 교류되어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을 빼앗길까봐 그러죠. 그래서 독재를 하는 나라일수록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리가 본인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뭐 세상식으로 얘기해서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1차적으로 고소합니다.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회개하기 이전에 그 지적과 고소가 아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조금 더 확대해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기억할 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마저도 그 성경을 읽어서 진리로 가는 것, 즉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밖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에 항복을 했다면 주를 영접하고 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세계 평화를 외치죠. 세상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익을 보니까. 죄인된 인간은 평화나 공존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어디에만 쓰죠? 적당히 노예들을 부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하는 정도로밖에는 평화 공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다 죽이면 지가 직접 일을 해야 되니까 그저 일 시킬 만큼 흑인 노예 부리듯이 약소 국가들 신앙생활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보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천국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만 있지요. 근데 여기 무슨 병이냐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생각이 이겁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이는 것, 이런 것이 있죠.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이런 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 결국은 보상받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오해를 많이 겪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믿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1차적으로 이런 반성을 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생활을 덜 했더니 하나님이 치시는가 보다. 이건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확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시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을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데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서부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어떤 위기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셔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로 돌아오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는 한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직한 사람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건 죽어서 보상됩니다. 천국에 가서 보상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그 보상이 여기 살아 생전에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떤 신앙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요,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남들 다 악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서 다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쪼다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신자에게 제일 큰 시험거리일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보니까 뭐 목사도 장로도 다 뒤로 가선 호박씨만 깐대더라. 왜 나만 이거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제일 큽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왜 세상은 이 꼴일까? 왜 정당하게 사는데 세상이 나를 보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미국은 안 그럴 텐데 한국이라서 그런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 땅이 좁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건 미국은 안 그렇고 한국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미국 가면 악당들이 영어를 씁니다. 그것만 다르죠. 우리나라는 악당이 한글 쓰고 미국 같은 이 거지도 양담배 핍니다. 다른 거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의 공격, 죄인들의 공격, 악하게 사는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자의 삶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정확히 이런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결국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결국 이 시험이죠. 이것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 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8절 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을 보십시오. 종종 이 세 가지 시험은 조금 그 핀트가 틀리곤 합니다. 얼핏 보면 시험은 결국 배고픈 것, 그다음에 명예, 혹은 안전보장, 그다음에는 권세, 이런 것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시험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해서 시험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혹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앞에 놓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위기 혹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신앙상에서 끌어내리고가 아니라 무엇을 틀리게 하려고 그 세 가지 경로로 침입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길이 달라도 훔쳐가려는 건 다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메시아 직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일을 자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과 고통과 목마름을 다 당하셔야 하고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종이 돼서. 자의로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고 모두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합니다. 그는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거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층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격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담 중에도 내 아들을 잘 있었느냐? 친구끼리 그러죠. 그러면 넘을 수 없이 그 권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아들, 야, 네 애비 왔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동급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건 거냐면 내가 이런 것 좀 못할 줄 알아 해갖고 함으로써 그가 지금 메시아 직분을 맡고 온 종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부채질만 열심히 하시고 정확히 이해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하나 더 듭니다. 로빈 후시라는 전설적인 영국의 그 의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유명한 그 도둑이었죠. 활 잘 쏘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도둑이었던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이제 관리가 되게요. 활을 워낙 잘 쏘기 때문에 활을 쏴서 높은 관리가 되려고 청운의 뜻을 품고 집에서 좋은 활을 하나 메고 그가 살던 동네의 성으로 갑니다. 노팅검이라는 성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중간에 쇼우드라는 유명한 왕의 그 소유인 숲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숲 안에 많은 사슴인데 그 사슴은 왕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사슴을 잡다가 들키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거길 지키는 산림청 관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로빈 훗이 거길 통과해서 노팅검으로 가느라고 길을 가는데 그 산림청 관리들이 길목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 있어서 잡아야 그 죄인들을 사슴을 잡는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걸 잡아와야 자기네들이 월급 받고 그 자리를 지킬 그 명분이 서는데 이제 여러 사람 죽고 오르니까 그 범법자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묘하게 함정수사를 하는 거예요. 함정수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범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빈 훗을 약을 올리냐 하면 초원뜨기가 활 하나 멋있는 거 찾네. 저 활 당길 줄이나 알까? 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니까 로빈 훗이 워낙 활을 잘 쓰니까 뭐? 활줄을 당길 줄이나 아냐고? 못 믿겠거든 아무든지 시합을 하자고 그러니까 지면 어떡할래? 지면 내 모가지를 내놓겠어. 정말? 정말이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청 관리가 나와서 그런다. 저 숲 까마득히 보이는 저기 있는 사슴 보이나? 보입니다. 저거 맞출 수 있겠나?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추면 어떡하지? 맞추면 내가 백냥을 주지. 대신 못 맞추면 모가지를 내놓겠나?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로빈 훗이 단칼에가 아니죠. 단발에 사슴을 딱 맞추면 그 쫙 쳐다보고 보셨어? 산림청 관리가 징그럽게 웃으면서 그러죠. 자네가 지금 쏜 게 뭔지 아나? 정신 들어서 보니까 임금의 사슴을 쏘아 잡은 거예요. 자기가 활을 잘 쏜다는 걸 증명하다가 뭐가 됐어요?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여 원래는 생각지도 않았던 도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정직히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신자로서 사는 것을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시험에 빠지죠?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집어던지는 자리에 가게 된다고요. 그걸 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부 뭐라고 답을 하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키고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의 주인이시다로 답을 다 합니다. 나를 흔들지 마라. 내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으며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공격과 시험 앞에 지지 마세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핵심은 우리 길을 가는 것이지 나를 반대하는 자 앞에, 나를 모욕하는 자 앞에 나를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또는 나를 공격하는 자를 또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능한 한 오해를 얻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붙잡혔을 때 무슨 다른 반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잡혀갑니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중요한 대목이죠.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십시다. 성경은 늘 이런 걸 요구해요. 그 요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늘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방어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시면서 죽으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보라.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길을 올라가시는 동안에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웁니다. 돌아보시고 뭐라 그러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주께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 원통함도 억울함도 없으십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만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탄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정당한 길입니다.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가지고 우리를 거기에 항거하고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벨도 없는 줄 알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를 이게 뭐 누굴 병신으로 알아 이렇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계속 봅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께서 걸으신 길, 주께서 당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늘 그것보다 억울하고 그것보다 처참했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은 없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참으신 걸 보십시오. 그를 잡으러 온 자에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왔느냐?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세상의 반응이나 세상의 대접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그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걸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가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가서 가진 악형을 당하고 고생 속에 있으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사기를 당했을 때나 조롱을 받을 때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정당한 신자의 길을 걷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지켜보는 이가 있고 우리가 그걸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 현실이요 싸움입니다. 이걸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시험이 됩니다. 목사도 알아주지 않더라.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교회에 갔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더라. 교회 갔더니 뭐 허름하게 입고 갔더니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 입고 와도 어차피 제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은 사람이 왔더니 뭐 반가워하더라. 뭘 반가워해요? 높은 사람은 골치 아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그 입에 오르내리는 말로 인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남들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런 말 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누가 옆에서 박수치느냐 침 뱉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싸움에 이기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잡힘입니다. 그의 잡힘입니다. 뭐 이렇게 장렬하고 뭐 장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 잡혀갑니다. 소매치기 잡혀가듯이.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삽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 더 대접을 받든지 자기가 한 일이 어떻게 오해를 받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식의 보답,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 보답받고 세상을 사는 길에 형통한 것으로 되는 방법이 되지 않기 위하여 더 고급한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자리에 가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장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데 여러분을 항복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책임질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보태거나 게으르고 완악한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애써 외면하고 주 앞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세상에 타협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항복하고 결심하고 일어서 걸어가도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히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 주를 한 번 더 찾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침을 뱉거든 한 번 더 주의 손길을 요구하는 참된 신자의 위로를 바라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 앞에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외면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